이 부처의 제자들이 교독했는 욥기 32장 33장 엘리후 후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첫째는 욥기 32장 1절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거쳤으니 이는 욥이 스스로 어렵다 여겼기 때문이라. 이에서 이 의미하고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욥기 33장 13절입니다. 어찌하여 그와 다투느냐. 하느님은 그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 뜻이 무엇이며 여기에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욥기 33장 18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해서 그 의미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은 욥기는 하느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8절에 선언하신 어려운 사람 그 욥의 고난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그 결과 욥은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욥기 1장 2장이 나있죠. 욥이 처음에 세 친구가 엘리바스, 발닷, 소발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의 고난이 반드시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는 과거에 받았던 종교함을 회상하고 29장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며 30장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 자세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31장 그리고 욥의 말이 끝났더라 하면서 오늘 31장 4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그래서 욥의 말이 끝나니라 끝이니라. 욥과 그의 세 친구가 긴 논쟁을 결론 없이 마친 후 엘리후라는 한 젊은 사람이 대화에 들어오죠.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이 많고 더 지혜로워야 할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하거나 욥의 자기 의를 잠잠하게 하지 못한 것에 그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진 젊은 사람 엘리후가 이제 등장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엘리후는 여러 장에 걸쳐 자신의 말을 소개하며 자신의 곧 나눌 깊은 통찰을 말하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긴 서론과 말할 권리에 대한 정당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약속한 해결책을 결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32장 볼게요.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에 그침에 욥이 자신의 고난이 어떤 숨겨진 중대한 죄의 결과로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세 명의 나이 많은 친구들은 결국 하느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대화가 진행 동안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직함을 변호하며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그는 죄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왔다고 얘기했죠. 이러한 주장은 하느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욥기 1장 8절에 선언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논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젊은 사람 엘리후가 말할 준비를 하죠. 그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냅니다. 2절 볼게요. 람족속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했죠. 노를 바란다.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느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욥기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깊이 범인함이 왜 하느님께서 이러한 심한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질문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암시하기도 하고 그는 자신의 무죄를 굳게 주장하지만 이러한 변호는 하느님을 어렵다 하기보다 자신을 정당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은 하느님이죠. 본인은 인간은 결국 다 죄인이니까. 이때 새 친구보다도 훨씬 젊은 엘리우가 등장하죠. 이제 오늘 그 본문의 6절 7절에 그는 그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엘리스 바드 빌라 소발이 권한 죄에서 대한 직접적 처벌이라고 주관하는 것과 달리 엘리오는 욥의 고난이 더 큰 하느님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하며 보다 높은 영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난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거기 11절에 우리 보고할 때 11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적 당신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또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따른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이제 다음 33장이죠. 다음 장 23절 30절입니다. 욥의 시련의 신비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3절 또 세 친구의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을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더라. 부스 사람 바르게 아들 엘리오가 바르나에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에게는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엘리오가 그들의 나이와 지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므로 더 지혜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감히 의견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할 것이요 해가 오래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신명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 문맥에서 엘리오는 욥기 32장 8절 9절에서 참된 깨달음은 전능자의 숨결에서 오는 것이다. 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젊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것임을 의미하고 요엘과 2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선포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모든 육체에 그 영을 부어주시면은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이 말씀은 하느님 계시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매우 통찰력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지혜나 명성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느님 없다 하도다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대하거나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부인한다면 참된 지혜가 없을 것이다. 성경적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고 8절에서도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명철을 준다고 말하며 참된 통찰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단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느님 앞에서 경외와 겸손, 순종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매일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삶을 통해 실천되어져야지. 그러면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고 당신들이 할 일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다름을 설득해서 그 말을 대답하는 적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세 친구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런 권한이 항상 지혜에 대한 형벌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정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에서 돌이키고 더 깊은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해 그 권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33장 14절에서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가르침과 더욱더 가깝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는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사랑의 교정으로 고난을 허락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이러한 근거로 엘리후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 같은 방식을 요구에 답하지 않고 그의 고난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저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리리. 내가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합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르주 같고 세 가족 부대가 터지게 될 것 같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적으로 강하게 이끌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엘리후도 오랜 논쟁을 듣고 난 후에 마음속에 말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꼈고 그는 자신의 말로 가득 차 있으며 속에 있는 영이 자신을 재촉한다 표현합니다. 마치 새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상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영적 강건함을 말한 것처럼 엘리후도 침묵할 수 없어 욥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려고 합니다. 20절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름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은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33장 넘어갈게요. 그런 적 욥이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튀어나온다는 이 말이죠.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자. 하나님은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엘리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하러 갑니다. 나는 이 문제들을 분명하고 진실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자의 숨결이 나의 깨달음을 주었고 내가 마다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나 나도 흙으로 지어심을 입었은저. 이전에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고 느꼈고 욥기 9장 33절 이에 엘리후는 자신이 욥이 찾던 중재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도 흙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즉 자신 역시 문제에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몸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이죠.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지혜사의 간격을 설명을 하지만 궁극적 중배자는 신약시대에 오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7절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건세로 너를 누리지 못하리라. 너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너 말소리를 들었느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가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려 여호와한테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변정이 어찌미냐. 이게 두 번째 질문 대답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을 인간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고 하나님이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을 강조합니다. 뭐 원하면 하시고 안 하면 하고.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설명한 대로 내용과 연결되는데, 바울은 하느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진흙으로 비유했고, 진흙은 자신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토기장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고, 토기장이 어떤 그릇은 기약에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하에 쓰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 하느님 인간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므로 그분과 다투는 것은 헛된 일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인간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상황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교만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의 의지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에 맞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느님께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의 생명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선하신 하느님. 이는 하느님의 보호가 종종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경우 하느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37장 23절에 의인의 결함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했고, 우리가 장애물이나 불편함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고 해로운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적에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랴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엘리후의 요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정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의 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사람은 멸망에서 구속되고 그래서 멸망에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될 수 있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인도와 징계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예를 들고 꿈과 환상으로 15절 18절, 또 고난과 질병 19절 22절, 그리고 중개자로서 천사를 통해서 23절 24절 있죠.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도 연하여져서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느님께 기도함으로 하느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그 일을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엘루는 진정한 회복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실한 고백에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재산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으로 하십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자꾸 자기 변명을 하니까 자기가 정당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정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그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엘리오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 요청합니다. 그는 욥이 대답하기 전에 자신의 길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데 엘리오는 욥이 나이와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셨다는 믿는 생각을 반드시 전하고자 합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어렵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라. 엘리오는 매우 대담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소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투는 약간 무리하게 들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믿는 내용을 강하게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질문 다 보았고 그리고 다 같이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